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세가 된 남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죠.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지는 못하고요.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성도가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자, 이러한 명령은 기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성도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해야 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저는 걷지 못하던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것을 제 눈으로, 바로 제 눈앞에서 보았던 적이 딱한 번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운동회에 오셔서 어머니들 달리기 하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때 운동회에 기분이 업되어서 어머니들을 달리기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달려 나오죠. 나오셔서 막 달리기 하다 어떡합니까? 넘어지죠.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이거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들 달리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이었죠. 그때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들 달리기 할 테니까 나오라고 했을 때에 나오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달리기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1등을 하려고 막 달려가시다 그만 거기에 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셨는데 그것이 덧이 나고 하면서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할수 있는 것이 주사 바늘을 가지고 고여있는 물을 빼어내는 것,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런 진단까지 받게 된 것이죠. 가정의 형편에 넉넉하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지 않고 그냥 집에 누워 계시면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제가 어머니의 그 요강을 다 치우고 어머니의 병수발을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밥도 할줄 알았죠. 지금처럼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하는 밥이었습니다. 끓으면은 잠시 있다가 또 뜸을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름대로 반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집안 살림을 어린 나이에 또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면서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누워 계시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어머니 누워 계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면 좋겠다. 현신의 권사님만 좀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무릎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는 도대체 현신의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나서 아마 저녁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마당에서 물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달밤에 어머니가 그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 나오셔서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계시는가 해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현신의 권사님 집회 현장에 어머니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그 한쪽 벽 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하러 해주러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니 앞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아프냐고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릎에 동그란 뚜껑 있죠. 그 뚜껑을 이렇게 군사님이 열어보니까 그 보니까 선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선 한 개가 끊어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군사님이 현신의 군사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있어주니까 딱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뚜껑을 딱 닫으면서 다 나았다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움직여보니까 통증이 사라졌고 그리고 살짝 일어나 보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인들은 누워 있으면 제일 눈에 밟히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널려있던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그 밤에 마당에 우물가에 나가셔서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빨래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현순의 권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회개 기도를 하셨다면서 또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하도 현순의 권사님 권사님 하니까 꿈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현순의 권사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와서 나를 치료해 준 분이 권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권사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나를 왜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있고 건강했던 나를 왜 이 시집에 이곳에 시집을 오게 하셨냐고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신의 군사님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러다가 충신대학교에 신학생으로 다니고 있을 때에 현신의 군사님 집회가 있다는 벽보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현신의 군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걷지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저는 권사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집회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빨리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저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는가 나도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처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고치고 어떤 분은 고치지 못하고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들것에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온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갑자기 그 현신의 군사님 입에서 이 비륵 같은 사람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저는 그 비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물어보니까 그 벽이라고 그러대요. 벽. 비루벽 같은 하여튼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살 된 남자아이 걷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못 일어나요. 두 번째 또 안수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데 또 못 일어나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권사님이 한 번 더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 아이의 그 다리는요, 그냥 새 다리 같았어요. 새 다리처럼 아주 얇은 다리였는데 비틀비틀 걷더니 조금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기는 했지만은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나왔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지만은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그 아이의 그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습이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을 경험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었고 우주와 같이 큰 세상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릴리 초라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셨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죠. 열두 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찬양대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일어났던 성령과 똑같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때나 지금에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120명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기적만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기적을 기록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더 깊은 이면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걷지 못하던 남자는 영적 불구인 구약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 앞에 앉아있죠. 구약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뛰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약 교회.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형식만 가득 차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 맨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구약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질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가 헛된 것이다.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구약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불구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찬송도 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40여 세 된 걷지 못하는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신약교회는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내가 이와 같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해 주는 것이죠. 신약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만큼 신약 교회를 잘 보여주는 모습은 없습니다. 신약 교회의 모습은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모습을 내가 회복을 하겠다.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약교회, 성령이 임한 신약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뛰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이고 신약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약교회처럼 죽어가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약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겁니다. 그것은 파생되는 것이고 그 전에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만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특징,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도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24절에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2장 42절에는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3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영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그들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특징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제9시, 즉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네, 10장 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6시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12시를 말합니다. 정오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교회가 하던 기도의 모습이고 신약 교회가 하던 모습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제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기도하던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구약 교회의 기도의 전통을 신약 교회가 태동을 하면서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교회도 3번 기도를 했고 공식적으로 신약 교회도 3번 공식적으로 기도를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왜 구약 교회는 영적인 불구로 낙인이 찍혔고 신약 교회는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났습니까? 기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교회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구약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곳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는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 죄인은 저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저 죄인하고는 하나님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자신들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것.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나는 이리이리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아셔야 할 것은 기도는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기도죠.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새벽기도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새벽에 기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한국 목사가 있는 교회죠. 근데 한국 목사들도 새벽기도 외국에서는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새벽기도는 길선주 장로님이 제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죠. 장로여서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처럼 우리 교회에 1907년도에 성령이 막 임하고 난 다음에 주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 민족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까? 유달리 열심히 있죠. 그래서 새벽에 잘 모였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 즉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들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와 같은 일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새벽 예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번번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일침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한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약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본인의 모습입니다. 골방이라고 해서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공간, 그 골방만을, 장소적인 개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골방이라고 하는 기도는, 골방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이 말씀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서라, 그 말씀입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소환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1대1로 서는 사람이라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곳에 있을 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걸어다니고 있을 그때에 너는 내 앞에 1대1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했죠.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듣고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자주 자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을 다 앉혀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붓으로 돌아가면은 붓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교사들, 10여 명 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면 산다.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다. 기도하는 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곳은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던 교회를 할지라도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신약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고 했죠. 우리 이것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1대1을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들은 떠나가라. 명령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